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 신앙은 오늘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신앙이고 사실은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과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당연히 어떤 그런 방향과 목표가 이유가 정해졌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으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고립당할 수밖에 없고 또 순교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에게서도 또 버림받는 그런 일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뛰어넘고 마침내 한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귀중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지만 여전히 우리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북방에서 계시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에 급급하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 주위를 살려내고 우리 나라들과 또 세계복음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밝혔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온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진행이 되면 그제서야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내 주위를 살려내는 사실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사단이 이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될 어떤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복음을 계속 변질시키는 일들을 사단이 계속 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같은데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복음만 모르게 만들고 있고 복음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복음을 들고 정확하게 뛰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한 2000년이 지금 어떤 각도로서는 미뤄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사실은 이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고 헌신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뛰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이렇게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뛰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건 어떤 교단 차원이나 아니면 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신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궤계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 한 50년 정도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믿겨지지 않았고 저희 집안은 교회 다니면서 망했던 그런 집안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보다는 뭐 불신앙 내지는 뭐 투정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에서 어떤 폭탄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제 앞에서 그 폭탄을 맞은 고참을 죽고 저는 파편을 두 대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 한 대가 지금도 제 왼발에 박혀 있고요. 또 한 대가 이제 왼쪽 가슴에 이제 박혔습니다. 근데 왼쪽 가슴에 제가 뭘로 넣어두고 있었냐면 성경 암송 카드를 넣어두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소지품을 꺼낼 때 그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이 맞아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심장 앞이었습니다. 아, 제가 죽었었구나. 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극적인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삶을 더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정말로 생명 걸고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더 알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통점을 찾지를 못했고 정확한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제가 정작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구원이 뭐냐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정의들을 다 달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장이 다르고 구원의 정의가 달랐어요. 왜 이럴까? 근데 물론 뭐 다른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좋은 소식이라고 정의되는 이 복음의 이 단어가, 복음의 정의가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지? 성경에서 복음의 정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한 복음과 저기서 말한 복음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중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중남미에서는 이렇게, 베네수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천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천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은 두 종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천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좋은데 복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그러니까 정작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들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던졌을 때에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른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변질시킨 것인가?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AD 55년 전후로 이제 기록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거의 한 20년 지난 시점입니다. 20년 지난 시점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냐. 근데 너희가 말하는 그 다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말고 이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맞냐? 그럼 복음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 맞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 단지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20년 전부터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간음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뭐 송사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많은 문제의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던 복음이 이미 벌써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타입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만 복음이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타협함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제가 전한 말씀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좀 인생을 걸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같은 그런 중심과 그런 어떤 열정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목숨 건다고 하는 그 복음, 내가 인생을 걸었다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가 바로 그 범주에 속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20년 전 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이런 일은 더욱 발전되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만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만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만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어떤 그 안에는 틀림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정의가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만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우리는 참고사항이지만 모든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복음만 얘기했다고 정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이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내려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2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하지만 실체는 뭐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에 관해서 복음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쯤 가면 벌써 사도행전 9장과 15년 내지 20년쯤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의 어떤 얘기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약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처음 전했을 때의 그 복음과 15년 20년 전에 지냈을 때 전했던 메시지가 사실은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깊어져서 사도행전 17장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뜻을 풀어서 증명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뜻을 풀어서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타협이 없었던 사도바울, 그 사도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훑어보니까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전달했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더욱더욱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했고 사도행전 18장 5절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만 이 얘기를 증언했다고 하면 우리는 참고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정말로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방언을 얘기하게 되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모인 자들에게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장 1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메시지, 수천 명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메시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도로서 활동을 하고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달하셨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 사도 요한이 구원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제 막 박해를 받고 있던 이제 사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모든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전도하는데 가르치는데 그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성경에 꽤 다수의 번역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더 굿 뉴스, 복음 뭐냐? That Jesus is the Christ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뭐냐, 더 큰 뉴스가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영어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더 큰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정은 성경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은 계속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바울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며, 베드로가 전했던 것이 무엇이며, 사도 요한이 전했던 것이 무엇이며,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뛰어난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은변이 좋다고 얘기했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얘기했고 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아볼로 아굴라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메시지,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아볼로의 메시지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전체가 이것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막상 이렇게 뛰어가기 시작할 때 궁금했던 것들은 뭐냐면 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것들의 정의가 이렇게 난무하고 있지? 성경에서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서 찾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도움과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타협이 없었던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봤을 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한번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지만 더 확장시키면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할 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메시지로 이 말씀으로 근거해 본다고 할 때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대요.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따라오는 부차적인 문제, 부차적인 축복이라고 할 때 키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메시지는 뭐였을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 또한 바로 이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귀중하게 훈련받은 또 교육받은 부분입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계속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어떤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러면 그렇게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사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약 50년 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공격해왔던 사단의 괴기를 보게 됐고 우리가 뭘 놓쳤는지 어떤 방향으로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북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정말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대륙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